바이올린도 피아노도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연주자가 그죠. 특징이 있다는 거, 개성이 있다는 것이고, 아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피아니스트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남자들 그 특징이 있잖아. 아주 정말 대단한 특징. 음색이 다 있다고. 오늘 지휘자가 격리 대상자가 돼서 못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대신 하셨었는데 안에서 들었는데도 음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 특징이 있다고. 잘했다고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거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고집이 더 센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요구하듯이,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요. 누가 꺾이는지, 누가 이기는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는 거죠. 하나님 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참 인간의 고집은 대단하지만은, 근데 하나님도 고집하면은 그 하나님의 선,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고집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여정, 전반기 5월달,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약으로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마주하며 인간들과 대화하며 인간들과 여정을 거니셨던 그 이야기를 6월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명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지난 5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무리, 오늘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고비, 아니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고백했었던 증언들의 이야기로 그분의 신앙의 여정, 구약 족장들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정,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 여행은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떠남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질병을 얻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았을 때, 전혀 떠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긴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여행과 여정이라는 것은 떠남에서 출발합니다. 떠남이란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 편안함을 제공해준 편리한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남이란 때로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잠깐, 아니면 어쩌면 익숙하게 머무르게 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음, 이것을 포기, 이것을 결심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의 여정은 떠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 앞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기 시작했었던 베드로, 떠나라고 하셨던 그분,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분, 그분이 몇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때로는 미련과 집착까지 하지 말고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의 안전은 내가 보장할 것이고 너의 미래는 내가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축복할 것이라고. 부르신 자의 약속이고 부르신 자가 우리를 향하는 축복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올라오셨을 때, 걸어오셨을 때에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결국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간 유일한 사람, 예수님 제외하고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배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것을 보장해 주었던 배 안,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보장해 주고 마치 미래까지 약속을 해주듯이 안전했었던 배 안이지만은, 그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그 안전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익숙했던 자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험이라고 하고 리스크라는 위기라고도 하고 어드벤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떠나면서 출발합니다. 아무튼 그래야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떠남이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이 떠남이란 방황하는 것이고 나그네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나그네란 우리를,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하죠.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동행자도 분명할 수 있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곳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은 동행인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내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가 중요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1년같이 때로는 지옥같이 느껴질 것이지만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아니면 인생의 여행길이라면은 한 달을 가더라도 마치 며칠을 지나듯이 천국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히 따져보면은 이미 다 동행인이 결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행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순종하고 뜻을 찾아가며 함께 가는 것, 이것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 속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운 무거울수록 힘들기 때문이고, 옛날에 우리 가족들 식구들 어디 여행을 가면은 뭐 그냥 가자고 떠들어도, 빨리 나오라고 떠들어도 며칠 전부터 냄비부터 시작해서 밥솥 뭐 별별 반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가끔은 뭐 숙소에 가면 냄새 난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들고 다니죠.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미쳤어? 그러죠. 누가 그래? 다 카드 하나면 되니까, 원하는 데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거나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에 내려놓는 거, 떠날 때에 포기하는 거,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소멸되는 것이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만큼 불안한 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탐욕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가져봤잖아요. 가졌는데도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공허함이 찾아왔고 쓸데없는 허세만 늘어났고 그것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려본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가게 하나님은 하셨고 그 일생을 떠나가면서 그의 일생을 출발시키셨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자의로 떠난 것은 아니었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비상한 결심을 내리고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새로운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도약하기 위하여 출발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렸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실은 떠나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고 죽지 못해서 나 끌려온 인생이니까 난 노예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변명하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입으로 떠들고 있었다면 일은 안 하고 그 인생의 발전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면 그는 노예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등떠 밀다시피 해서 밀리다시피 해서 나의 결정적인 어떤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여기까지 와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까?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하나님은 요셉이 팔리는 순간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아니 어쩌면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가 계셨고 그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는 순간에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보디발 장군이 알았고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승진시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줄 잘 서서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윗사람에게 아부 잘해가지고 그 회사 책임자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망할 줄 뻔히 알면서 능력도 안 되는 실력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집안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보니까 일을 잘해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일까지 해요. 마음을 열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일이 보이고 일이 보이면은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일 끝났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까지 심지어 주인의 일까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인의 목까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꼭 내 마음처럼 꼭 어떻게 저 내 뜻처럼 내 생각처럼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회사를 하고 가게를 하면서 여러분 종업원 이런 사람 만났다면 그분에게 열쇠 안 맡기겠어요? 심지어 그분에게 모든 재정 은행에 디파짓 하는 것까지도 안 맡기겠어요? 이 정도로 맡길 정도로 요셉은 일했습니다. 입은 닫고 일했습니다. 몸으로 일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일했고 그리고 더욱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억지로 했다면은 자원해서 하는 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노예처럼 일했다면은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셨고,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리고 은혜와 인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또 보았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을 승진시키고 또 승진시키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 총무의 자리, 주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맡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 아내만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넌 내가 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한 주인처럼 행세하는 거지만 넌 주인이 아니야. 깨달아야 돼. 너 이 아내는 내 아내야. 마치 십일조를, 마치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요셉의 출세는 온 세상에서 최고의 출세인 것처럼 한 가정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보디발은 분명히 한 게 깨닫게 합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야. 너 정신 차리고. 정신없이 사장 자리까지, 회장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넌 나의 종이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요셉을 넌 언제나 내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의 여정은 떠남에서 출발했고, 이 떠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이 임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애굽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으면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끌려왔던 인생처럼 내 옛날에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 걸 뭐 그러면서 지금도 가슴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한국에서 그냥 집 팔지 말고 있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뻐한다면, 행복하다면, 감사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도대체 제수가 어떻게 간수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제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고? 간수장이 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제수가 되었잖아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이 제수였던 이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겼고 감옥의 모든 재판 업무를 맡겨놓았어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나 진실했으면, 얼마나 믿을 수 있었으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제수에게 모든 감옥의 열쇠를 맡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맡겨놓았습니다. 괜찮아. 온 세상 다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요셉은 믿을 수 있어. 왜?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요셉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을 간수장도 보았잖아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신앙의 여정이란 고난의 길을 가는가, 때는 고통 속에 여행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신앙의 여정에 떠남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그의 삶의 또 다른 정점에서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넥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의 여정 13년이 지났습니다. 노예로서 제수로서 13년이 지난 30세가 되던 해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납니다. 37세, 38세가 되는 어느 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왕도 있고 수많은 애굽 민족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치 성공 사례를 발표하듯이 마치 반전을 일으켰던 이 세상의 대단한 입지적인 인물들이 영웅담을 이야기하듯이 성공 스토리를 명사들이 강의하듯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죠. 과연 요셉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성공이 있기까지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가 오늘 이렇게 출세하기까지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입니다.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성공 사례 발표예요? 이게 무슨 영웅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서사시처럼 드러나야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 굉장한 자리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나의 맏아들 므낫세이고 이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이것도 뚱딴지같이 뜻밖의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41장 전반부에 보면은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는 애굽 땅을 이 요셉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 요셉은 운하를 파서 지금도 요셉의 운하라고 불리워지는 땅이 있을 만큼 운하를 파서 강을 만들었고 그 풍년이 되는 7년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사가지고 정부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이때 그 애굽의 중간 관리들이 악덕 업주들이 또는 악덕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셉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요셉이 통치를 사실은 7년을 앞두고 흉년이 들 것을 미리 계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이익, 탐욕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요셉을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은 요셉을 지지합니다. 백성들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왜요? 므낫세,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 당했던 일, 그리고 제수로서 살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 앞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이유는 내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고, 나는 이 므낫세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픔과 고난을 씻어버렸습니다. 역사란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어떤 비유 포인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 그는 역사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분명하지만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역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고, 역사를 하나님의 그 프레임, 틀 안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프레임, 그 틀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다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죠. 고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굴복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사건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보궐장을까지 하고 인생을 살았는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문하세라고, 내 고생한 것 차곡차곡 기억해놓고 내 억울한 누명 쓴 것 차곡차곡 기록하고 적어놓고 두고 보자라고, 내 원수를 갚겠다고 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됐겠어요? 아니 제대로 잠이라도 잤겠어요? 제대로 먹기라도 했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겠어요? 그런 분노 얼굴을 가득 찬 사람을 누가 죄수의 책임자로 맡기겠어요? 아닙니다. 내 아들입니다.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여기 가도 불만투성이고 저기 가도 불만투성이 그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승진을 줘서 내 일을 너가 알아서 하라고, 다 하라고 그 일을 줄 턱이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에브라임입니다. 느닷없이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소개하고 느닷없이 그 이름을 설명까지 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요셉의 입을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의 인내가,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노력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줄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었다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나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나를 번성케 해 주셨다고.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침묵합니다.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오히려 형들이 말이 많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저렇게 말도 이거 분명하지 않아요. 아니 어느 한 말도 제대로 하는 말이 없지만 형들이 끊임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를 보복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그 요셉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계속 번성케 하고 자기를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스웨덴에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여자아이, 발마저도 한쪽이 짧게 태어난 레나 마리아, 복음성가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여자분은 전 세계에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발꼬락으로 건반을 치기도 하고 발꼬락으로 악보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몸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그 아이가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맨 처음에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랬대요. 이 아이 안 됩니다. 당신들은 못 키웁니다. 특별장애인 시설에 맡겨야 합니다.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우리가 왜 이 아이를 다른데 맡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훈련시켰대죠. 수영선수기도 해요. 팔도 없으면서. 전세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요셉의 이야기죠. 이 아들은 므낫세요. 이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2006년도에, 2003년도, 2006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용규라는 그분, 한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 번 나와서 58세, 60세, 60번이나 인쇄할 만큼, 출판을 할 만큼 굉장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려놓음의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인이고 더 좋은 거,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약속이라고. 어느 날 이 이용규라는 그분이 몽골 이레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책이 처음에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당장 아, 이분 이런 분이구나. 하버드에서까지 공부 마치고 그리고 몽골로 간 선교사니까. 이레 교회를 하는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당에 찾아온 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아니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소 외양간에 있는 소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소를 찾으러 온통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가 벌써 중천에 떠가고 있는데 아 오늘 주일이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 다시 소 참는 거를 멈추고 다시 예배당으로 쫓아와서 그러니까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예배를 드렸다고 먼저 하나님께 손은 내려놓고 몽골에서 소 굉장한 가치 있는 거죠. 말도 그렇지만 손은 더더욱. 그런데 예배 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두가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자매 벌러리라는 이 자매가 찾고 있었던 소가 예배당 문 앞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가.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기 아들 동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장난감 가게에 가는데 이 장난감 가게에 들고 갖고 싶은 거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계속 눈치를 줬는 거 아빠가 그냥 묵인을 하고 들고 나오는 중에 캐셔 앞에 가서는 이거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장난감을 두 손에 꼭 움켜잡고 품에 안고 안 내놓으려고 아빠가 계속 결국은 올려놓아야 돼. 그래도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뺏기듯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다고. 잠시 뺏기는 것, 잠시 내려놓는 것, 잠시 내 손에서 풀어놓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아쉬워한다고.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서 그냥 예하를 드는 그 이용규 그분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있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있죠. 이미 작정했죠. 사랑하기로. 이미 마음속에 은혜로 살기로 결심했었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결국은 마지막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 내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전부터 그는 그 마음속에 용서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 그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전개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총리님,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10년, 1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으니까 147세까지 살았던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것을 간호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곁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누구야? 정말 눈이 어두워서 아니면 치매에 가까워서 아니면 기억이 아물아물해서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애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히브리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주기 위하여 이 아이들 누구냐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물었는지 아니면은 감탄하듯이 내가 사실은 너만 봐도 이젠 죽을 여한이 없는데 너 보고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여한이 없는데 이제 너의 아들들까지 본다니 이게 네 아들들 맞아? 너 이 아들들이 정말 맞느냐고 감탄해서 이 아들들이 누구야? 아야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손주를 보면서 이 아이가 누구야? 라고 마치 대묻듯이 하는 감탄인 것처럼 48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야곱은 그 두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양손을 어긋나게 축복하고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축복 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몇 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어느 날 지났는지 요셉이 110세가 되던 날 형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다시 합니다. 형님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묻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라 이 우리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것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애굽이잖아요. 그 미라를 만들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형들은 지금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자기들을 감옥에 또 집어넣을까봐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언제나 불안하죠. 죄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언제나 변명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했지 않느냐라고 유언을 조작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 변명 삼아서 그 요셉에게 떠들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형들한테 내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요셉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형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175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 그 족장시대 속에서 이 요셉이 나이가 제일 젊게 죽었어요. 물론 오래 살았다는 게 다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도 고생고생 했으니까 147세 자기 아버지 이삭만큼 할아버지 아브라함만큼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이삭이라는 요셉은 오래 살았어야 하잖아요.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제대로 음식 영양가 있는 거 먹었겠습니까?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불안석이 없고 남의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 출신이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는 11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언을 합니다. 형님들, 나는 이 땅에 나를 묻지 마세요. 나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이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광경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거룩한 광경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죽고 나서 적어도 3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 군중들 앞에 그 엄청난 군중들 그 행렬 앞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이 출세하고 성공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땅에 묻히는 것은 아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신 분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지? 그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이 뼈를 세겜 땅에 묻고 있죠.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한 인생의 죽음의 이야기, 유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유언대로 300년이 지난 다음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 세겜 땅에 그 해골을 세겜 땅에 야곱의 그 무덤이 있는 땅에 묻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요셉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의 해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라고 그랬죠. 천국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 마일리지 쌓고 있다고. 카페에 가서도 음식 하나 사더라도 커피 하나 마시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크레딧 카드를 하더라도 항상 확인합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끝나고 나더라도 또 확인해요. 마일리지 뭐를 쌓았는지 얼마나 쌓았는지 마치 그게 내 재산인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무슨 훈장인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무슨 비행기 티켓 하나 얻는 것이 대단한 상장인 것처럼 마일리지를 쌓고 가지만은 구약의 족장들의 인생은 마일리지를 쌓으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제단을 쌓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았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 저들의 인생이었습니다. 95세로 돌아가셨던 넬슨 만델라 93세 때 그의 93세 생일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1200만 명의 학생들이 오전 8시 5분에 만델라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생일 축하의 노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축하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가로서는 능력과 역량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 존경받는 가장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27년 동안은 있었지만은 증오심을 품고 나와서 자기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고문했었던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을 향하여 다시 싸우자라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향하여 너는 우리 편이니까 내가 너희 이 자리 모든 자리를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과 백인들이 그래도 연합정책, 연합정부, 평화를 이루어가게 된 씨앗을 뿌린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무덤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남겨놓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기억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강영우라는 박사님 너무너무 알겠죠. 우리 교회도 한 세 번 오셨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내 눈에는 희망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제 유고잡이죠. 2012년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사람들은 그 눈으로 얼마나 갑갑하지 않느냐고, 얼마나 답답하지 않느냐고,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는 고아원으로 가고 자기 혼자서 어렵게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피츠버그 공부하고 나중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책 자감보까지 장애인들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묻는데죠. 얼마나 갑갑하지 않느냐라고. 그때마다 그분은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너무 눈부시게 살아온다고. 내 앞이 너무 눈이 환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산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빛 속에 살아가고 있지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어둠 속에 있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이고 죽어버렸을 것인데 내게는 그 빛은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었다라고. 만약에 살아도 희망이 없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느냐, 없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뼈를 묻을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은 고백하듯이 유언하듯이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 심하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